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존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 평안한 삶. 날씨가 추워도 기온이 차가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생각하시고 특별히 또 북한의 참 지하교회 성도들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기가 차가운데 기온이 차갑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어릴 적에 예배당에 갔었을 때 마루에다가 그 석탄 떼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자부동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호 불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래서 아유, 그때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착한 마룻바닥에 그냥 그 양말로 마루를 걸어가면서 발이 바닥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기억에. 근데 그랬던 것보다 지금 참 감사한 데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울 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더웠을 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어떤 많은 분들 가운데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를 한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삶의 변화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삭개오 같은 분을 봐도 그 삶의 변화가 아주 금방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또 그 우물가의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을 봐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아주 급작스럽게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분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3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잔잔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 연약하게 도망도 가고 또 두려워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기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 아래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칭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푯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분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칭찬이에요. 마지막 칭찬.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 칭찬이 있을 것인가? 내가 마지막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칭찬받았지만 지금 칭찬 못 받는다면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날 때 진짜 칭찬이 있을 것인가? 제가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믿음의 삶을 너무 잘 사셨던 분이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주님 만나면 너무 죄송하대요. 지금은 만나면 안 될 것 같대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삶이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맞아주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그 칭찬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야단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를 남겼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주인, 종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남겼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종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제일 먼저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최선을 다하는 삶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주님이 종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은사를 따라서 각기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 자리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종들의 도리였습니다. 근데 그 도리를 다한 종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지 못한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칭찬의 이야기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기분이 나빴어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태도 또한 나쁘다라는 거였어요.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라든지 뭐 속상해서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한테 대들고 따지는 태도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나쁘니까 성실함이 나올 수가 없고 성실함이 없으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가 성실함과 열매를 이렇게 가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태도가 나쁜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나무라시죠. 있는 것도 빼앗긴다, 어두움에 내어 쫓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잔치에 너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칭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칭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끝이 달랐습니다. 정말로 같이 다 달란트를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역의 결과와 열매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쓰는 성경, 그전 성경의 맨 앞에다 제가 이걸 크게 붓으로 써놨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내 받은 달란트의 은사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맨 앞장에다 써놓고 그걸 늘 성경을 펼치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던 말씀이에요. 연말이 되면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올 한 해도 2013년을 얼마 안 두고 있으면서 생각해보게 돼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나 되짚어보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금 그것들을 한번 회복하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연말에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꿈꾸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분 한 분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참 감사하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칭찬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살고 마지막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칭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참 제가 원래 계획했던서 만나기로 했던 분들은 세 분 정도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더 귀한 것들을 참 이렇게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계속해서 좀 선교지에 대한 걸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베트남 동영상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림 선교사, 임마누엘 강 선교사가 사역하는 저 라오카이라는 곳은 하노이에서 차로 10시간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거기서 사역했던 것을 가지고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2세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보신 동영상이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라오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산지족이 하니 종족이고요. 우리 강예림 선교사가 벌써 파송돼서 나간 지 올해로 4년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공동생활 하면서 같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부족들, 청년들 만나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 것들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전쟁 떠오르실 겁니다. 베트남 하면 전쟁, 베트남 전쟁. 그래서 1966년부터 75년까지 있었고요. 이 전쟁은 사실 66년 이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있었던 그 라오스, 미얀마, 그쪽 캄보디아 이쪽으로 있었던 끊임없는 전쟁, 또 프랑스의 식민지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갔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베트남 하면 떠오르면서 느끼는 거는 오토바이였어요.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선교사님 오토바이를 태워주셨는데 제가 아주 타기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꼭 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걸 탔는데 베트남 인구가 한 9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3,600만 대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다니면 오토바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오토바이 나라였고 주유소에서도 보면 다 오토바이가 차를 기름을 넣지 차가 사 넣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한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수교가 된 게 별로 안 됐어요. 1992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수교가 됐고요. 미국은 1995년에서야 수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1975년 전쟁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1992년 이후에서부터나 들어가기가 시작했으니까 베트남 선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역사가 첫발을 내딛었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진 못하고 프랑스 캐톨릭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1911년에 이 CMA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MA 교단이 유일하게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 1927년에 설립이 되고 1975년에 공산화되면서 교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들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귀한 분들,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참 귀한 목사님들 만나 뵙고 참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저분들이 그 CMA 교단의 그 원로 되시는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이셨어요. 저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몇 분들이 만나서 회동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다음에서 지금 베트남의 선교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게 됐는데 저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975년 이전부터 목회를 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 공산화 과정 가운데 다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셨던, 그래서 베트남 정권에서도 저 교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잡아가도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니까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단의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저 원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믿음을 지키는 게 뭔가. 그리고 나서 오늘의 베트남 교회, 소수지만 그 베트남 교회를 지키고 이루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명도 깊고, 아, 저런 목사님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20년 되신 분이세요. 선교 베트남에서. 그래서 저분이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과 잘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정보를 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산 국가의 분위기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이 베트남이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고 사는 것도 형편이 괜찮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무실을 쓰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얻고 같이 쓰면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작년에 만들어냈던 건데 원더풀 스토리라고 베트남어 어린이 성경 CD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급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교회들에게 저걸 공급해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어린이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참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참 아름다웠고요.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신데 박종암 선교사님, 김종암 선교사님 부부세요. 이분들이 이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특별히 박종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파송되셔서 예배와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더 넣은 것은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좀 해주시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6개월 전쯤에 이렇게 스트로크로 한번 쓰러지셨어요. 근데 살짝 회복이 되셨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잘 안 움직여지세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날 잠깐 같이 식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12월에 이분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니까 일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빨간 옷 입은 청년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영락교회쯤 되는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음반회사 사장을 하는데 크리스찬 뮤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이번에 그 CD를 그 만들어서 제작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 CD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일에 굉장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아, 하나님 귀한 열매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만들어낸 그 성탄 프로젝트 앨범인데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그 다른 선교사님들을 드리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 좀 놓고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다음 기회에 좀 보내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태국을 가서 만났던 분들인데 이번에 베트남으로 가서 새로운 사역을 여는 분들입니다. 히스팝 문화선교팀이라고 한국에서는 음악 또 뭐 저도 잘 모르는 장르 비보이 그룹이래요. 아주 유명한 그룹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문화사역자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지금 2년째 공동생활하면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태국에서는 크게 두 번 정도의 큰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비보이 그룹 대회를 하는데 태국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역을 이렇게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은 못 전하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이렇게 입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렇게 쓰고 G-웨이브 그래서 가스펠 웨이브 이런 이니셜을 쓰고 많은 불교국가, 공산국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어떤 G-웨이브 어떤 무브먼트 그리고 어떤 음악회 어떤 비보이 경연대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G-웨이브 이 티셔츠를 입고 열몇 명이 같이 문화사역을 젊은이들이 해요. 근데 문화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이 참 누가 헌금도 잘 안 해주고 지원도 잘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삶들이 곤고해요. 젊은이들이 열몇 명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는데 정말로 아껴서 겨우 끼니 밥 세 끼 먹고 겨우겨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번에 베트남으로 가서 12월에 마지막에 그 성탄절 축제 때 이분들이 같이 문화 행사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태국에 가서는 정면 선교사님 이렇게 봤는데 우리 정면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머리가 아팠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태국어 마태복음 성경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면 선교사 공부하는 책을 노트를 한번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다 또 첫 줄이나 마지막 줄까지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글자가. 그 성조가 여섯 개고 야, 세상에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1년 동안 학교만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전철 타고 전철 세 번 타고 가더라고요. 전철 세 번 바깥 타고 가서 저 공부하고 와서 숙제하고 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민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면 선교사님이 영어 여기서 다 라이센스를 받고 갔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서 영어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비해서 가서 머리 아파하지 말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강일임 선교사랑 정면 선교사랑 저랑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거는 그렇게 해도 태국말을 잘해서 선교사역을 영어로 하는 것과 전혀 못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 현지인들이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야 복음도 접해들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머리 아파도 계속 더 1, 2년은 태국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잘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말을 할 때 보면 약간 태국 사람 분위기 나게 말을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 아프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언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특별한 좀 기도를 해주셔서 언어의 기간이 짧아질수록 복음 전하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참 사랑의 마음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표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제가 갔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가서 뭐 별일 없을래나 했는데 별일이 별로 없었어요.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잠깐잠깐만 보이고 그렇게 큰 위험은 없었는데 태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가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 시내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침례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시더라고요. 12월 첫째 주일날 대강절이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는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사람이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주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가운데 보시면 등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저분이 우리 정면 선교사님이랑 강혜림 선교사님 사이에 등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앉으시더니 한국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뜻밖의 만남이었는데 이분이 가서 지금 7년째 사역하고 계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뒤에서 한국 소리 들리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우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국 사람을 여기서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여자 싱글 선교사들이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더 우시는 거예요. 나도 혼자인데 지금까지 7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무 외로웠는데 여자 싱글 선교사들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막 사역을 설명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는 그 베트남 교회가 2년 전에 베트남 태국 지역에 큰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에서 도움을 준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 태국 교회가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대요. 참 우리가 태국 선교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태국을 위한 중보기도 팀 없거든요. 그런데 태국 교회는 오히려 한국 교회 특히 통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누굴 돕는다라는 얘기를 사실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진짜 도움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받고 있구나. 기도하는 게 돕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중보 기도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국을 위한, 한국 교회를 위한.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 구역에서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구역의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는 그런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은혜, 이 믿음의 열매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받은 직분, 그 받은 사명 흔들리지 않게 감당하는 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것. 그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 영원한 이 천국 잔치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칭찬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